예레미야 27장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7장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한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또 애국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동 일대의 나라들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세력의 그런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또 이미 세 차례나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감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영적인 배경은 지금 어떠했을까요? 므낫세 왕 때에 창궐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성전에서는 아수르의 우상이 지금 안치가 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 정도로 또 그러한 극심한 불신앙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시드기야 왕 40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직접 또 지켜보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그러한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또 예언하다가 예레미야의 신탁을 거절하는 그러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처형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졌죠. 그러나 고관과 백성들의 그러한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어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27장 1절에서 11절 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으로서 예레미야가 이제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임박한 또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과 거짓 또 위로를 전하는 세력과 맞서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시작하는 그러한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3절에 보시면 주변 나라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3절에 따르면은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왔다.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따르자고 한다면 1절도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읽어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필사였던 그 바룩이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으로 잘못 필사한 필사자의 실수로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처음 나타난 때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간이었지만 사신들을 통해서 줄과 멍에를 그들의 왕들에게 보내게 된 때에는 시드기야의 재위 기간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견해는 27장도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70년에 대한 지배에 대한 과정으로 읽도록 또 이끌기 위해서 문맥과 상관이 없이 25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을 첨가하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가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만 볼 때는 시드기야 통치 그러한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27장 전체를 살펴보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부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상징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누구를 대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의지를 언어로 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보여주었는데요. 예레미야도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또그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줄과 또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주변 국가였던 다섯 지금 국가가 있죠. 에돔과 모압과 또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러한 다섯 개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씩 각각 보내라고 하시고 또 시드기야 왕에도 하나 보내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멍에는 수레나 또한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소나 말의 목에 걸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지도록 나무로 만든 그러한 도구인데 이 외에도 이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속박이나 또 억압의 그런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신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 시드기야 왕이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을 유다 왕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협약을 또 결성하던 자리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각국의 대표성을 가진 사신들이 한 곳에 모인 장소에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읽으셔야지 뒤에 또 이렇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4절과 5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 있죠. 먼저 말씀하시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역사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과 쳐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또 인도해내신 여호와가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신론을 또 전제를 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학은 또 세상을 창조한 신과 또 역사를 지배하는 신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민족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신이 다른 민족의 운명에 크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한 이방 왕을 섬긴다는 것을 가증히 여겼던 유다 백성으로서도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또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권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오 또 당신의 백성을 또 돌보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만든 땅과 사람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자질적으로 또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내다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또 자세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로서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까지 세밀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국가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대상과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있죠. 또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또 그 상황을 피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꺾고 유다는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고통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당하게 될 쓰라린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경감시키고자 하는 자녀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쟁기를 끌거나 짐을 나르는 것을 쉽게 해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나아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도전은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갈등을 가져다주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혼란을 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꿋꿋이 또 홀로 백성들을 향해서 슬픈 경고와 함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소망을 일깨우고 바벨론에 반항하는 대신에 항복하는 것이 또 살길임을 선포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제사장들과 거짓을 말하는 또 자들과 함께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들의 당면한 문제는 예루살렘에 이러한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장래에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하고 어디서 그러한 희망을 찾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이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을 1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멍에를 달게 받아들이며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자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지금 특별한 혜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그들은 그 땅에 머물게 되고 또 밭을 갈게 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또 입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은 그것은 비굴한 일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복하는 온유한 자의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초래하고만 혹독한 변화에 복종하는 것이 되고 불행에서도 최선의 길을 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또 안정된 삶을 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바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과의 반대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하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멍에를 지고 가야 할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러한 불완전한 삶의 기한이 다 차고 나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 머물며 이곳에서 밭을 갈며 오늘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삶의 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먼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